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그 열 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왜 재앙이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굳이 재앙을 취미삼아 내리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앙을 부르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무슨 일을 겪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감감히 잠잠히 보면 나로 인해서 비롯된 고난이 있어요. 물론 내 실수고 내 잘못이죠.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떤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건 정말 이게 뭐 난데없이 벼락맞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고난을 겪죠. 그러나 또 어떤 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이 구속사의 큰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딜 것인가? 이 고난 이유를 바라보면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잠잠히 이렇게 이겨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오늘 재앙이 시작되는 까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섬기는 백성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던 것들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몇 번 들어서 아시는 분도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일하다, 그 다음에 섬기다, 예배하다 다 이 뜻이 한 뜻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일하고 사는 게 사실은 섬기고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섬기고 사는 건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일과 삶과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다, 예배다라고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너 예배 드렸니? 너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살아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어원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곧 예배의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우리가 주일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이런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일도 안 하는 것이고 예배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은 그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 그들이 일로 바로를 섬긴 현장, 그들이 바로를 섬김으로 바로를 경배한 삶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430년간 바로를 섬겼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열 가지 재앙이냐?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것도 있고 고집스럽고 완악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만 내보내는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이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을 겪은 이유들이 뭡니까? 뭐 고난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파도처럼 닥쳐오는 고난을 우리가 겪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게 목적인데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일평생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끝납니다. 평생 뭐 교회를 다녔다는데도 하나님 몰라요.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 안 읽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게 왜 우상숭배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냐. 우상숭배하는 까닭은 내가 바뀌기 싫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두고 내 욕망이나 탐욕은 그대로 두고 내 탐욕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단을 찾다가 보니까 그게 우상이면 어떻고 그게 뭐 무슨 하나님이면 어때요?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세상에 만국의 영화를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은 아 그 뭐 무슨 뭐 사탄한테 절 한번 하면 뭐 무슨 큰일 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사고 방식 아니겠어요? 따라서 오늘날 보십시오. 돈이면 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무슨 공직자도 이건 윤리도 없고 이건 아이들도 요새 없고 어른도 없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아니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왜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를 만듭니까? 예? 자본이 근본이 되면 인본주의보다 더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우상 이 더미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꺼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돈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질서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것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구원이에요. 야, 이거 땅이 돈이 되나, 이게 주식이 돈이 되나, 이게 비트코인이 돈이 되나, 맨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그 머릿속을 완전히 뒤집어 갈아 엎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부의 근원도 하나님이요, 행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요, 질서의 근원도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요, 번성의 근원도 하나님이요, 이 생각으로 바꾸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지금 우리가 이 자본주의적 질서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살지만 돈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출애굽이면서 애굽 사람들이 맨날 애굽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얘기만 기억을 하고 그들이 섬기던 뭐 바알, 아세라 무슨 이런 우상만 생각을 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고 말죠. 애굽에서 출애굽이란 뭐냐? 오늘날 21세기적인 출애굽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뛰쳐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뛰쳐나와요? 여기서 돈에 우리가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는데? 그러나 돈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예요. 오늘날 오셔도 마찬가지 얘기하겠죠.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섬기는 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돈은 그냥 쓰는 것뿐이에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는 거죠. 뭐 있으면 세 끼 먹고 없으면 한 끼 먹어야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럴 각오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본주의 질서에 순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탁 씨름하는 삶을 살고 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자본주의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향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저기 하나님 여기서 섬길게요. 아니 광야로 나와서 섬기라니까요. 광야로 나와서. 그런데 바로가 이제 뭐 당하는 이유는 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바로가 안 듣는단 말이에요. 바로란 누군데요? 사단적 질서의 상징 통로일 뿐이에요. 여부리가 막 화를 내면 분노에 사로잡힌 겁니까? 아니요. 분노라는 낚시 바늘로 던져놓고 그 줄을 뒤에서 흔드는 우리가 사탄에게 낚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화가 났다고 막 생각을 해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도. 아니요, 아니요. 분노라는 낚시 바늘을 사방에 던져놓는데 거기 줄에 물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화 안 나던 걸 오늘 화 내잖아요. 작년에 화 안 내던 걸 올해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내가 낚였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뭐 돈을 갖다 동전에다가 걸어가지고 뭐 은화를 던지든 금화를 던지든 이제 뭐 가상화폐를 던지건 지폐를 던지건 주식을 던지건 그렇게 던져놓으면 그거 덥석덥석 물다가 그냥 인생 다 가는 거죠.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이제 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나 내 백성을 내 보내라. 그래 안 내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이냐? 뭐 바로가 지금 모세를 만났더니 그렇게 우리가 뭐 사흘 길 가서 좀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지금 내 걸 내놓으라고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뭐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암에 걸리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내 주인인가 아니면 내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진 거 다 날아가 봐야 내가 뭐 때문에 먹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뭐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일강부터 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일강이 말이죠. 이 6,800km의 강이요. 이게 우리가 뭐 어릴 때 지리 시간에 다 배웠지만은 이 나일강이 저기 빅토리아 호수 우간다 쪽인가요? 저기 어딘가 그 빅토리아 호수 쪽에서 내려오는 줄기가 있고 이디오피아 쪽에서 내려오는 줄기가 있어가지고 백나일, 청나일이 만나서 수단의 하르툼에서 합류가 돼서 델타 삼각줄을 만드는 이 카이로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구의 97%가 거기 나일 강가에 붙어 살아요. 그러니 자기들로서는 당연히 생명의 젖줄이죠. 그러면 자꾸 이걸 겪다 보면은 나일강 때문에 우리가 살고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나일강을 신격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피 신이다, 큰놈 신이다 하는 건데 주로 뭐 이 신에게 이제 매일 아침에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일강 신에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또 이 뭐 해마다 범람을 해요. 이게 주로 이 범람하는 시기가 늦 여름에서부터 초봄에 이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범람이 끝나고 나면 10월부터 거기는 농사를 시작이 돼서 내년 그 다음에 4월쯤에 이제 그걸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전부 이제 범람 홍수에 달렸고 하니까 운하라든지 이런 걸 파서 치수나 관계 사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 나일강 주변의 치수를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가 불가피하게 되고 따라서 이 강을 따라서 생성되는 문화 그 문화를 뒷받침하는 정치 시스템은 전부 독재예요. 강력한 왕권이에요. 그러니 그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다 보면 본인이 신이죠. 뭐 그러니 본인은 나일강 신에게 매일 아침 나와서 예배를 뭐 저 제사를 드리지만 본인 자신도 대등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나일강을 치는 거예요. 나일강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물을 못 먹잖아요. 그걸 먹어야 사는데 매일 아침 물을 떠서 먹고 살든지 사는 것인데 그게 물이 피가 되었다. 악취가 난다. 고기가 죽다. 그리고 피가 되는 건 뭐예요? 이게 그전에 어린 아이들을 다 강에다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라. 그 아이들을 피의 제물로 바쳤는데 그게 그냥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장 3절 4절인데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원수가 없는 것,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달린 것이다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에 묶여서 일생 허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원한에 사로잡히고 분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그 분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나일강이 전체가 피가 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은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게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한 능력을 꼭 이 요술사들, 마술사들,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은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냥 꼭 판박이에요. 저는 독재 정권에 싸웠던 사람들이 꼭 권력 잡으면 독재자들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비슷해진다고요.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된 시어머니한테 배우면은 그 며느리가 나중에 못된 시어머니밖에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한을 갚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원한을 갚는 에너지, 분노라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나를 끌어가기 시작을 하면 나는 배워야 할 거는 정작 못 배우고 안 배워야 할 것만 기억에, 잔상에 강력하게 남는 것이죠. 보고 배운 게 뭐 전부인데 뭐. 가끔가다 상담을 해보면 정말 뭐 아버지나 뭐 남편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하여튼 못된 아버지한테 이게 뭐 배우면 되게 그 아들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끌어내지 않으면 정말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잠히 봐야 될 이유가 이 모습이 바로 한번 하는 걸 보여요. 23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갔는데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야, 이게 제가 성경을 읽는데도 화가 나요. 이거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난 겁니까? 이 한 지도자의 고집 때문에 지금 이 백성 전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빠진 것 아니에요. 내 보내줘야 될 일을 말 안 들어가지고 고집 부리다가 한 지도자가 고집을 부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온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데 본인이야 상관없죠. 또 뭐 수입해서 물을 먹든지 뭐 생수 사다 먹든지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한 지도자의 잘못으로 온 백성들이 고통 겪는다고 하는 이 패러다임도 물론 우리가 뭐 잘 아는 일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내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없냐는 것입니다. 한 가장의 고집으로 온 가족이 고통에 이르고 한 사장의 고집으로 온 사원들이 그야말로 뭐 생계를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뭐 곳곳에 도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리더의 이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고집을 버려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집을 버리는 거. 그런데 우리는 뭐 고집을 버리는 사람을 또 이게 또 대단히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 존경해요. 한 성깔 한 대나? 나도 한 고집 한 대나? 여러분, 그게 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고집 절대 안 부립니다. 고집 부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삶의 모습들이 고집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악하다, 강팍하다, 고집스럽다 이게 다 한 단어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게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거워서 이게 지각으로 따지면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둔감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는데도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쳐서 깨우는 까닭은 살아있는 존재란 반응하는 존재 아니에요. 상황은 늘 같지 않습니다. 바람은 늘 한 곳에서 불지 않아요. 우리가 예민하게 바람이 어디서 불어가나도 보는 것이고 상황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오늘에는 오늘의 삶이 주어져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바로는 뭐 백성들이 나일강물을 못 마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본인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악한 권력의 속성 아니겠어요? 겉으로야 뭐 늘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 고통을 나누기는 뭘 나눠요? 나일강을 치고 그랬더니 이제 뭐 이게 주민들은 뭐 나일강 주변에 고작 뭐 파서 물을 얻어서 마시는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도처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는 것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더 고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의 뜻에 복종키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길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변화시킬 수 없고 변개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안다면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삶의 방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생하고 바뀌냐, 고생하기 전에 바뀌냐, 그게 지혜와 우매의 차이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찔러 쪼개어서 내가 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어리석은 고집으로 살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로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애굽 백성 전체가
고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내가 지어서 나를 찬양하게 한 백성이라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할 때 내어드렸다면 될 일을 끝까지 사람을 내 것처럼 여기다가 일어난 이 엄청난 고난과 박해 시대, 주님 우리는 어떤 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물의 종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제도의 종이 되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정말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까닭은 내 인생의 주인, 참된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사용하라, 쓰라, 내 것이다. 주님께서 마음껏 쓰라고 하신 것이니 쓰되 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쓰되 묶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집 부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 자신을 기꺼이 변화시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하고 변해서 주님의 형상 닮아갈 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내가 변하지 않겠다고 고집스럽고 완악스러운 우리를 날마다 감동으로 눈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정한 이전에 고기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변화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